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 산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살짜리 딸이 잠을 잘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울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엄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이 엄마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네 딸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그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네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거다. 그러니까 귀신을 기도해서 쫓아야 된다라고 해서 12시간 동안 귀신을 쫓겠다고 퇴마의식을 했는데 아이를 짓눌러서 아이는 질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살짜리 아이가 잠투정한다라고 귀신 들렸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애를 죽여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킨다. 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된다, 뭐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된다, 퇴마의식을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잘 알아? 그럼 뭐와 같이 잘한다? 귀신같이, 귀신같이 잘 맞춘다. 이게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뭐냐? 귀신은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탄의 부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탄의 부하다. 사탄의 지위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서 변장을 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이 있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포스터인데 요즘 이런 거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거로 길을 돌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사진 찍자고 이렇게 셀카 찍자고 그러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거 안 통해요. 옛날엔 통했겠죠. 그래서 귀신들은요 요즘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컨트롤,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중독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아, 요즘 게임 중독 아닌 애들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중독 아닌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스타, 유튜브, 마약 중독 이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우리들을 뭔가에 중독을 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중독된 게 없나? 나 중독되어서 내가 힘들고 내 가족들 힘들게 하고 이런 게 뭐가 있나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설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치시고 나니까 마침 동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에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아멘.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파리의 왕이라는 말인데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너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좋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아니 귀신이 좋게 나갈 리가 없잖아. 저렇게 좋게 나가는 거 보면 저게 사탄의 힘을 빌린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든지 싸우는 나라, 싸우는 가정은 망한다. 귀신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면 이거 귀신끼리 싸우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싸우면 망한다. 싸우는 교회 망하고 싸우는 가정 망하고, 안 망하면 이상한 교회 되든지 불행한 가정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싸우게 합니다. 교회에도 이 싸움의 역사는 있었는데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원래 딱 하나 미국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884년에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를 시작하셨고 장로교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장로교단, 제가 소속했던 장로교단인데 참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고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서 원래 평양신학교 하나였는데 그 신학교가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국에 있는 교단이 장로교회, 장로교단만 300개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단, 디노미네이션이 300개.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이 미국 장로교회도 분열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였냐면요, 1861년에 미국 장로교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미국 남북전쟁 할 때였는데,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에 있는 교회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에 있는 교회가 서로 나뉘어버렸어요. 우리는 같이 믿음생활 못한다라고 해서 북장로교, 남장로교를 만들어서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22년이 지난 1983년에 미국 장로교가 다시 합쳤습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아니 우리가 그때 왜 싸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의 장로교단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항상 똑같은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어떤 전략이냐면요, 네가 오라, 네가 오구라네, 그러니까 싸워, 이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거에 우리는 넘어갑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요, 이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열은 가만히 있으면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합니다. 하나됨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되라, 양보해라,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요, 네가 오라, 네가 잘했네, 억울하네, 싸워,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십시오.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되라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에 날려버리는 말 하나가 있는데 기도해서 됐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도해서 됐을까? 그냥 될 건데 내가 기도한 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연히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갈등하지 않게 좀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좀 우연히 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우연인 것 같고,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이거 두 개 무척 헷갈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자로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복받고 살면 세상 그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이 받아먹을까? 이 생각하며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망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의지하는 건 그건 믿음이지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나에게 벌어진 일들의 인과관계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이게 왜 생겼는지 인과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게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인과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수군거렸고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대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증거 대봐야 또 다른 의심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 새번역 성경에는 각주가 풋노트가 하나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라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에는 성경 원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8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보내달라라고 하니까 파라오가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이집트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집트 사회의 노동력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부리는 바로왕 파라오에게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재앙이 하나 있을 때마다 충격은 대단했고 그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굴복해야지. 그때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요 나와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물이 피처럼 변하는 거요. 우리가 빨간 물감 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현상이고 이건 과학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라고 합니다. 저 모세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세 번째 재앙, 이가 가득해지는 재앙이었는데 이것은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를 잡아다 다 풀어놓겠습니까?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때 했던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즉 이것은 과학도 아니고 이것은 눈속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고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 그거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감사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편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라.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여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전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은 900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 600만 명 정도를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 얘기는 3명 중에 2명이 학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거의 다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도 독일 나치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1943년 나치는 7,800명이나 되는 덴마크의 유대인들을 모두 체포해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덴마크 정부도 그 강력한 나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그 공무원 관료 하나가 이 정보를 교회에다가 흘렸습니다. 왜 교회에다가 흘렸냐면요, 정부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숨기지만 교회는 매주 모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 저들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에다가 이 정보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43년 10월 3일 덴마크 교회, 전국에 있는 덴마크 교회에 똑같은 목회 서신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곳은 기독교에는 반드시 항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정의를 지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잡혀가더라도 유대인들을 살리자. 내 옆집에 사는 유대인 우리 집 다락방에 숨겨줘야지.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그 유대인 내가 일하는 병원에 가짜 환자로 등록시켜야지.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밤마다 어부들을 통해서 어선을 몰고 그 옆에 나라인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바다를 건너가 밤마다 유대인들을 대피시켜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정부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결국 덴마크의 유대인들 95%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 교인들은 중간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서면 유대인들이 다 죽으니까요. 그들은 나라를 배신했고 하나님께 서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결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나를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돕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반대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살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는 청년들끼리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은혜 받고 신학교 가라, 은혜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친구들이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그 말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 진심은 뭐였냐면 적당히 좀 믿어라. 좀 적당히 좀 믿어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정도만 믿으면 되지 뭘 더 하려고 하나? 너무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면 피곤해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구원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중간쯤 대충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경만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한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서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싸워라 싸워라, 이긴 신이 내 신이다, 누구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이긴 신을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두고 보고 이긴 신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능력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았지? 야, 그러면 저 예수가 귀신보다 센 거냐? 아니면 예수도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은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려고 따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되라 하시고 사탄은 분열을 꾀합니다.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인정하고 살게 해 주시고 내가 사는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게을러서 항상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고 대충 봉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